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양자 무역 협정 체결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런던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무역 협정 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개별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비롯한 경제 통상 현안을 메이 총리와 중점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조찬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양국 모두가 함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서 함께하자, 같이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무역협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회견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무슨 이야기든 다룰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 역시 미국과 영국이 협력을 통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양국이 이미 훌륭한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물론 이것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첫날인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단 영국이 먼저 족쇄들을 없애면 큰 무역협정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는 이란 문제와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관련 사안을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6.12 미북 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역사적인 6.12 조미 공동성명 발표 한도를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첫 회담에서 두 나라 순회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가 6.12 공동성명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빈종이장으로 남아있을지 그런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수행원의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보도 사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씨 바로 옆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유력 인사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숙청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근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혁명화 교육 중이며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처형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한 것이 확인됐고 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 처형당했다는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살아있으며 모처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로 30주년을 맞은 태난먼 사태의 사망자와 실종자 규명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태난먼 광장에 탱크를 보내서 민주주의와 인권,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밝히고 베이징과 중국 전역에 집결한 수십만 명이 그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폼페오 장관은 역사의 암울한 시기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공개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iven to Chairman Kim's regime.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비핵화가 아닌 동시적 병행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큰 원칙에서 보면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또 형성돼 있고.
북한 지역 내일은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아침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마도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아마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관여해온 압박 캠페인이라면서 이 캠페인은 우리, 다시 말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관여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들 제재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일들과 관련해 이룬 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을 합리적인 인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복잡한 질문이라며 합리적이란 말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자신이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가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핵무기가 북한에 가장 이익이 되고 핵무기가 자신과 북한 정권의 안보를 제공한다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전 결론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에서 그런 사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달라진 전략적 결정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검증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검증하고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검증은 말이나 종이에 적힌 생각이 아닌 검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과 산출물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이 한순간이라도 과거가 있는 지도자의 말에 미국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또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기준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슨 차관은 3일 각국 언론사와의 전화회의에서 선박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iven to Chairman Kim's regime, it doesn't go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goes to the regime.
톰슨 차관은 환적 차단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장소를 바꾸거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어 국제 연대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eedle in a haystack. It's a large body of water, and those ships will adapt their techniques as we interdict. They change their methods.
톰슨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북한의 확산 방지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 해상 안보 협력과 국경과 관세 통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과 불법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톰슨 차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최종 결승선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clearly stated it'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That has gone unchanged.
그러나 톰슨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외교이며 최종 단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perhaps they don't want to be on the same page, but we'll continue to have those important dialogues.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최초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던 선박 동탄호가 입항을 앞두고 또다시 방향을 들었습니다. 출발지로 돌아가는 길 역시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 중인 선박 동탄호가 또다시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3일 현재 동탄호는 최초 입항하려고 했던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로부터 동쪽으로 370km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 북상 중입니다. 동탄호는 케마만 항구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뒤 싱가포르 해협으로 내려와서 약 3주간 표류하다가 지난달 24일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 항구를 향해 이틀간 운행하던 동탄호는 지난달 26일 목적지를 240여 킬로미터를 앞두고 멈춰섰습니다. 한 소식통은 당시 인도네시아가 휴일인 관계로 석탄 하역 작업은 그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었습니다. 실제 오는 7일까지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동탄호는 휴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1일 동탄호는 돌연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선화증권과 마린 트래픽 등에 나와 있는 목적지인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경로를 바꾼 겁니다. 마린 트래픽상에 나타난 동탄호의 위치를 보면 운항 행로가 베트남 혹은 중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최초 출발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입항이 거부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는 선화증권에 나와 있는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마룬다항에 동탄호의 입항 일정과 하역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애초 동탄호가 표류를 끝내고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 할 때도 과연 정상적인 하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 석탄을 압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역시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부터 50일 넘게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서 하역된 북한산 석탄이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4일 한반도 관련 연설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비건 특별대표가 현재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비핵화에 주목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 중 하나였다며 영변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isbanding Yongbyon, which would include a highly enriched uranium facility and also the plutonium facilities, starting with the reactor.
영변 핵시설 폐기는 원자로에서부터 시작해 고농축 우라늄 시설, 플루토늄 시설을 해체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최종 단계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는 아니어도 완화할 수 있는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랭크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식 일괄타결 방안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합의를 위해선 양측 모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two sides could agree to a comprehensive deal on paper, and this would of course satisfy the U.S. side. But then the implementation process would be step by step, and that would satisfy the North.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고 점진적인 비핵화 방식은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엄연구원은 미북 합의에 스냅백 조항을 넣어 미국이 큰 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이 일정 기간 안에 특정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서 시작해서 다른 시설의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미북 간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한은 에너지 원조 등 필요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행동 대 행동 방식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As long as we have a common view as to the ultimate goal with some timelines as to when we want to get to that ultimate goal.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의 시안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양측은 원하는 결과물 또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why it would be necessary for either side to make a concession in order to be able to
단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화의 목적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 즉 빅딜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랭크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핵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큰 외교 문제 해결을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엄 연구원은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미국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과 북한 모두 약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연철 장관은 4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적 병행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큰 원칙에서 보면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또 형성돼 있고.
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는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신뢰도 중요하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 약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못했지만 서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며 한국 정부는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며 현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미북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과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동시에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남북관계가 다시 활발해지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여건이 마련되면 우선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계 식량 계획 WFP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유엔 기구인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를 했고 또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를 했고 한국 정부도 WFP의 그런 호소에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 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제재가 인도주의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제사회는 물론 미한 간에도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공여 문제는 지금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산가족과 인도적 지원 문제나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사업 등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인도적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면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다며 좀 더 큰 틀에서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에서 발병이 공식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방역 협력이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남북관계의 소강 상태로 인해 협력 수준과 속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화살머리 고지 중심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방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6.12 미북 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역사적인 6.12 조미 공동성명 발표 한도를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첫 회담에서 두 나라 순회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수행원에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보도 사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씨 바로 옆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유력 인사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숙청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근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혁명화 교육 중이며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처형됐다고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한 것이 확인됐고 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단체조 관람에도 배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처형당했다는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생존해 있으며 모처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 대체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24명의 후보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율 38%로 경쟁자들을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김 위원장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18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멍청이라고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성명에서 같은 미국인이자 전직 부통령에 맞서 잔인한 독재자 편을 반복적으로 드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준다면서 대통령직 품위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20%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달 초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겠다고 생각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중국과 환태평양 지역민들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톱다운 방식과 최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지지하면서도 관여 방식에 대해선 샌더스 의원과 달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툴시 가바드 하원 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선택한 것은 옳았다면서도 관여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유대관계가 협상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믿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사례와 이란 핵 합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이후에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의회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이들이 주도하는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간여를 지지하면서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트 부디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지난달 2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간여는 김정은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영내 평화를 위해선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관념이 팽배했는데 비핵화와 평화가 동시에 서로를 돕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관념으로 옮겨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간여가 얻은 유일한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선 레이스는 오는 18일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을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의 주요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북한에 의한 현실적 군사 위협을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역사적으로 핵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17년 이후 잇따라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 고성능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와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UN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과 주민 착취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 및 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 표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과 민간 관계자 37만 명, 항공기 2,000대, 군함 200대 등을 파견 중이라며 영내 항행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현상 타파 세력과 위해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북한 포럼이 열립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한인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내 아시아계 의원들의 모임인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코커스 카팍이 주관하는 북한 포럼이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카팍 의장인 주디추 민주당 하원 의원실 관계자는 3일 VOA에 이번 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연방 하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 지원 등 다양한 북한 관련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연방 의원들이 북한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미국 내 한인 사회로부터 직접 듣고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립니다. 포럼이 열리는 12일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앞서 11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주관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4일 6.4 태난먼 민주화 시위 30주년을 맞아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10일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영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 둘째 날인 4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네. 영국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서 지금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이 논의하는 의제들이 많네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양국의 교역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정상은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이란 등 국제 안보 현안, 기후 변화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제일 먼저 챙긴 것은 경제 부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메이 총리와 아침 식사를 겸한 비즈니스 회의를 갖고 네.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 주찬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주요 기업 각각 다섯 곳의 최고 경영자들, 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나온 경제 관련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미 영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더 확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미국과 매우 매우 견고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브렉시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국은요, 브렉시트 탈퇴 방안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임기 내내 이 문제로 발목에 잡혀있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오는 7일로 총리직 사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이 총리는 4일 회담에서 양국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과 미국은 이미 좋은 협력자 관계며 좋은 양자 무역협 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메이 총리의 총리직 사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메이 총리 후임으로 보수당 내 많은 정치인들이 총리 후보직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만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게 관심거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BBC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이클 고브 전 환경장관과 만날 계획이라고 고브 전 장관 측근의 인용에서 전했습니다.
예.
이 측근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고브 전 장관이 바로 전날 3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를 타진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브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감이라고 앞서 치켜세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의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둘째 날 행보는 뭐 정치, 경제 등 현안 문제가 집중됐는데 사실 첫날의 모습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성대한 의전 행사로 꾸며졌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전 런던 도착 즉시 곧바로 버킹엄 궁으로 이동해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찰스 왕세자 등 영국 왕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의장대 사열과 여왕의 안내로 버킹엄 궁을 둘러보고 여왕과 비공개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이어 웨스터민스턴 사원에 있는 무명 용사에 비해 헌화했는데요. 이날의 가장 큰 행사는 버킹엄 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이었습니다.
네. 이 만찬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최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세자 부부, 윌리엄 왕세손 부부,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이방카 백악관 고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자녀 4명이 모두 참석했고요.
예.
각계각층 주요 인사 약 17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만찬은 영국 왕실의 예법 에 따라서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게 진행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만찬을 시작하면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불과 12개월 전 윈저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데 이어서 이렇게 버킹엄 궁에서 다시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으로 함께 싸웠던 두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의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를 계속 하나가 될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만찬에서 연설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왕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고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국 여성 국방군에 들어가서 군용 트럭 운전사로 복무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매우 위대한 여성이라고 축하세우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을 하나로 만들어줄 공통의 가치, 자유와 주권, 자결, 법치주의, 권리를 확인한다면서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난문 사태가 발생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4일 6.4 태난문 민주화 시위 30주년을 맞아서 감시와 통제를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는 반체제 인사들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단하면서 삼엄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태난문 사태.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 태난먼 사태는요,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시내 태난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유혈 참극입니다.
네.
당시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 학생을 중심으로 태난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식 투쟁 등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중국 정부가 이날 4일 새벽 해산에 응하지 않는 군중을 전차, 장갑차를 투입하여서 무차별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중국은 사태 직후 이 민주화 요구를 반혁명 폭동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도 이를 민주화 시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난먼 광장 근처가 경계가 아주 삼엄하다면서요?
예, 중국 당국이 공안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요. 평소보다 감시가 더 삼엄한 상황입니다. 예, 테란먼 광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방 검색을 받았습니다.
예.
테란먼 지하철역도 승객이 내릴 수 없도록 폐쇄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만 그러니까 SNS 활동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테란먼 등 관련 단어는 중국 SNS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테란먼에 관련된 날짜나 이미지, 이름 등을 암시하는 말만 나와도 자동으로 내용이 삭제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검열 로봇을 동원해서 테란먼과 관련한 검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보통은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 언론은 아주 침묵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중국 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 이 테란먼 사태 30주년에 대한 보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관용 글로벌 타임즈는요, 이날 테란먼 광장의 장엄한 국기 개항식 사진과 중국의 발전상을 강조하면서 중국 청년들의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 밖에서 천안 테란먼 사태 3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도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홍콩에서는요, 테란먼 시위 다음 해인 1990년부터 매년 이 시위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날 저녁에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테란먼 시위 유혈 진압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또 타이완에서도 테란먼 시위 30주년을 기념해서 이날 저녁에 수십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추모 집회가 열렸고요. 이 밖에 미국 워싱턴, 뉴욕 등 해외에서도 이날을 전후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일 테란먼 사태와 중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성토하면서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요. 다음 날인 4일 중국 검사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 내정을 심각히 간섭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베트 뮬러 전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곧 열릴 계획이라고요?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10일 특검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네.
이 특검이 조사한 러시아 스캔들은 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 그리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의혹에 포함됩니다.
네, 이 특검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라면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가요?
네, 청문회와 관련해서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네.
네들러 위원장은 편집된 특검 보고서에서도 많은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특검 보고서에서 나온 사실들, 특히 대통령의 사법 방해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는 전직 검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낸 존 딘 씨도 있습니다.
네. 그 존 딘 씨라면은 워터게이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딘 씨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은 1970년대 초 닉슨 전 대통령 측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했던 사건인데요.
예.
닉슨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때문에 사임했죠.
그렇죠.
이 딘 고문은 청문회에서 특검 수사와 특검 보고서 결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딘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네. 자, 하원 법사위원회 최근 열린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도널 맥겐 전 그 백악관 법률 고문에 대한 의회 모독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법사위원회가 이 소환장을 내서 바 장관에게는 특검 보고서 원본을 그리고 네. 맥겐 전 고문에게는 청문회 나와서 증언하라고 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이 이를 거부하자 법사위는 의회 모독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법사위가 넘긴 결의안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 하원은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발장을 워싱턴 DC 연방검찰에 보내고 검찰에 기소하는데요.
예.
의회 모독죄로 고발된 사람은 재판에서 최대 $1,000 벌금이나 최장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하원이 최근 몇몇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전방위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인가요? 이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2020년 그 인구조사 센서스 관련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넣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예.
이 정부개혁감독위는 이 문제 관련해서 바 법무장관과 윌버러스 상무부 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감독위가 두 사람에게 소환장을 내서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라이자 커밍스 감독위원장은요, 오는 6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두 사람에게 다시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를 할 때 응답자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이거 묻는 것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법무부와 상무부는요,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이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면 불법 체류자나 비시민권자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기를 꺼릴 것이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선거구를 긋는다면 공화당이 유리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네.
자, 현재 이 문제를 두고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곧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중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는 22도. 중강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8도. 한계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개성 지역만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비는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신포와 성진, 김책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삼지연 지역은 오전부터 비 내리고 함흥과 신포, 옹기, 선봉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4도, 해산 아침에는 11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5도, 청진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양자 무역 협정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런던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국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이 영국 총리와 브렉시트 이후 개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경제 통상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조찬 회의에서 양국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모두 함께가 원하는 것이 각각 있다면서 함께하자, 같이 일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무역협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회견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무슨 이야기든 다룰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 역시 미국과 영국이 협력을 통해 엄청난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양국이 이미 훌륭한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물론 이것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첫날인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국이 먼저 족쇄들을 없애면 큰 무역협정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이밖에 이란 문제와 기후변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관련 사안들을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12 미북 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역사적인 6.12 조미 공동성명 발표 한도를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첫 회담에서 두 나라 수뇌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은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수행원의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보도사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씨 바로 옆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로 30주년을 맞은 태난먼 사태 사망자와 실종자 규명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태난먼 광장에 탱크를 보내서 민주주의와 인권,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지적하고 베이징과 중국 전역에 집결했던 수십만 명이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폼페오 장관은 역사의 암울한 시기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사망자와 실종자를 공개적으로 규명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중국 인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여행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출입국 검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12월 31일까지 미국행의 안전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한 미국 각 지역에서 총격과 강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의식과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어제 미국 유학비자 발급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2019 제1호 유학경계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